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이런 꽃다발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섰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배우는 자로 꿈꾸는 자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누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분명 토끼는 거북이보다 빨리 뛰는 은사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림보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토끼에게 스승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끼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토끼는 귀는 크고 긴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누아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죠. 마누아의 부인은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라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삼손은 나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시인이야 결정했어요. 그래서 나시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술을 먹지 않습니다. 둘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절대로, 죽은 시체는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나시린의 특징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영성이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또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삼손의 부모는 나름대로 둘 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경건하다 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자녀를 말씀대로 바로 키우지 못하면 삼손처럼 실패한 자녀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어린 출발은 좋았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 같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은사가 뛰어났어요.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구해낼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은사를 오직 자기 욕구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먹는 것 조심하고 만나는 사람 조심하여 특별히 이방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시린이 아닌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데 더더욱 나시린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블레셋에 가서 여기 보면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냥 그 여자와 교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한 여자를 보아서 그냥 얼굴에 이쁨만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반대하죠. 그는 부모에게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통보.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부모에게 통보하지 마십시오. 의논하십시오. 통보한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의 불행은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아버지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때를 쓰니 아버지는 결혼을 시키기 위하여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땅에 가서 혼자 포도원 근처를 걸어가는데 아주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죠.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사자의 입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그것을 지나가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가득 있고 꿀까지 있었어요. 삼손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나시린인데 죽은 사자의 몸도 만지고 꿀도 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삼손은 삼손의 아버지와 함께 삼손의 아내 될 집에 갑니다. 갔더니 이미 잔치가 벌어졌어요. 14장 10절을 읽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걸 말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 알면 내가 옷을 30벌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그 수수께끼를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아내에게 가서 답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답을 알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협박합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답을 알려달라고 하여 그만 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강한 것은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삼손은 이것은 필경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낸 것이라 하며 순식간에 3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참 슬픈 결혼식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삼손의 결혼식은 잔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삼손이 다시 블레셋에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찾았는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라 그렇게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꼴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냥 풀어버렸어요. 참 이 300마리 잡는 것도 대단하지요. 이 삼손의 몸이 얼마나 날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다 불을 붙여서 보내니 이 여우들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니까 농과 밭과 포도원 다 불나버렸습니다. 그냥 온 천지가 불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에게 달려와서 삼손을 죽이려 하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괴력입니다. 아무도 삼손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지냅니다. 이제 삼손은 두 번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16장 1절 두 절을 같이 읽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는 블레셋 남쪽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는 사사로 20년 지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기생에게 줍니다. 아니, 나실인이 기생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는 블레셋 사람 여자를 좋아하는 이 수준을 넘어 이제 블레셋 기생에까지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세 번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말의 뜻은 매달린다, 약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평범한 여자가 아닌 기생인 것이죠. 삼손이 들릴라와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누군가가 너가 들릴라를 사랑하면 너의 인생 이번이 끝이다, 죽는다, 너의 눈 뽑힌다 라고 말을 해주었더라면 안 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있는 그 엄청난 괴력 때문에 삼손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라 말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삼손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돈을 준다니 금방 삼손에게서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물어봅니다. 16장 6절을 읽죠. 들릴라가 삼손에 말하여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금방 답을 말하지 않고 풀은 칡으로 묶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하고, 두 번째는 내 머리털을 일곱 가닥으로 섞어 짜면 힘을 쓰지 못한다 하죠. 그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자 들릴라는 펑펑 울면서 당신이 거짓말을 하니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달라 조릅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16장 17절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후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지요. 16장 21절 참 슬픈 기록입니다. 같이 읽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눈을 실명한 게 아닙니다. 그냥 뜨고 있는 눈을 뽑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통증이 컸을까요? 그는 감옥에 갇혀 온몸이 세 줄이 묶이게 되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이 옵니다.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삼손을 들릴라에 가면 너 눈을 뽑히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인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받으며 함께 죽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은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평범한 새처럼 대충 나는 정도가 아니라 높이 나는 독수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다가 거친 바위에 부딪혀 부리가 부러지고 날개가 꺾이고 피를 낭자에 흘리며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자로 끝이 났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큰 기대 속에서 태어났다가 큰 슬픔으로 마친 것이지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를 줍니다. 만약 삼손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경건한 부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경건한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삼손이 평소에 그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삼손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에게 있는 그 은사가, 그 달란트가, 그 능력이 독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약하게 태어났더라면 남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배우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혼자 힘으로 살다가 나이 40, 50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사를 20살에 시작했으면 40살에 죽었을 것이고 나이 30에 사사가 되었으면 나이 50에 죽은 것입니다. 반도 살지 않고 죽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똑같은 사사 시대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사사기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걸 보여주죠. 그는 영성이 없는 남자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준다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들은 나실인이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줬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난 지 3, 4년 정도 졌을 때 무렵 엘리 제사장 집에 바쳐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한나가 울며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인이라고 꾸중하였죠. 그는 이 여자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구별 못하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5살 정도부터 부모를 떠나 엘리 제사장 집에서 나실인으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삼손처럼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별 영성 없는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냥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일에 심부름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12살 정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3장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잘못 들었는가 하며 누워있는데 또다시 그 음성이 들립니다. 또 뛰어가요. 이렇게 세 번 뛰어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아주 유명한 위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에요. 너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하는 것 같구나.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강의를 할 테니 잘 들어라. 또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면 그 음성이 다시 들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음성이 그의 이름이 부를 때 딱 엎드려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자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영성이 없는 엘리 제사장에 부르면 언제나 뛰어가고 그에게 배우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엘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세워지고 두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배우는 자가 리더입니다. 듣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앞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죠. 사무엘은 혼돈의 시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선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하였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많이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가 열리면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입이 열린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 있습니까? 말을 줄이고 귀를 여시고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 배우는 자로 사십시오. 사무엘과 삼손은 너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달라요.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둘 다 사사시대에 태어났어요. 둘 다 마지막 사사로 살았어요. 둘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극적인 아들들입니다. 둘 다 나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두 명을 동시에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삼손은 태어날 때 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무엘은 태어날 때 아무 은사 없이 태어났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신인으로 정했지만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가 나신인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사무엘은 젖뗄 날부터 엘리 제사장 집에서 머슴으로 자랐습니다. 누가 봐도 삼손이 큰 인물 될 확률이 큽니다. 삼손은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친구가 없었고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영성도 없는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의 말을 잘 듣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산다라는 사람은 곧 망할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보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거친 원석으로 태어납니다. 거친 원석은 그냥 내버려 두면 거친 원석으로 썩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장인의 손에 들어가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보석이 되죠. 여러분, 진귀한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까?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영적 아비를 모십시오. 파스칼은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천사가 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악마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다. 좋은 지적입니다. 나는 스승이 필요 없어. 내 혼자 내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높은 히말라야 산을 혼자 힘으로 오르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혼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지 못할 뿐더러 가다가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의 비극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인터넷을 뒤지고 혼자 판단으로 혼자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승이 사라졌다면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곧 얼어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겸손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쓰셨죠. 반면에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믿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인생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들도 아버지처럼 르호보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울러들에 하는 말을 무시하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배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배움을 포기한 사람은 리더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모시기 바랍니다. 스승은 죽는 날까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의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친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은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내 주변에 아무 친구가 없다.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셀 안으로 들어가서 셀 리더를 만나시고 셀 원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주는 자로 사십시오. 우리는 배우는 자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그저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자로 살고 그에게 주신 은사를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데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무 은사 없이 태어났어요. 초라한 10대를 보냈지만 주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나이가 들어 어린 소년 다윗을 찾아가서 꿈을 주죠. 다윗은 시골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막내로 불려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찾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주었어요. 그날로부터 다윗은 왕이 될 비전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을 피해 들로산으로 도망을 치며 살았죠. 그러나 다윗이 그 긴 세월 동안 왕이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 그 한 번의 사건이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만들어 주었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언제나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노래인 시편 150편 중에 73개의 시를 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이 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키워줌으로 자신의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로 인생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더 큰 인물이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은 나를 통해 성숙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제가 많이 소개했죠.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위로 100m 자라요. 아무도 안 놀래죠. 위로 100m 자라요. 여러분, 그냥 밑으로 100m도 엄청 멀잖아요. 근데 위로 100m. 한국에는 그런 나무 없어요. 위로 보통 미국의 나무들은 땅이 토양이 기름지기 때문에 다 뿌리를 옆으로 뻗어요. 그래서 큰 태풍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 태풍 아닌데 미국 나무들은 다 넘어져요. 그 큰 나무들이. 근데 이 레드우드는 200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안 넘어져요. 비결이 뭐예요? 그도 뿌리를 옆으로 내요. 밑으로 안 내립니다. 근데 옆으로 내는데 양사방 별표 모양으로 다섯 개의 뿌리를 딱 잡습니다. 어떤 뿌리? 어린 레드우드를 잡아요. 그래서 레드우드의 특징은 양옆으로 전부 다 어린 레드우드를 다 잡아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뿌리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산이 폭발되지 않은 한 이 레드우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키우라 했죠. 여러분, 어린 사람을 키울 때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람을 키워야 사람 키울 때 내가 살게 된다고요. 셀 리더가 되십시오. 교사가 되십시오. 어린 양을 키우십시오. 영적 아비가 되십시오.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웠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키웠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키우고 베드로는 어린 마가를 키우고 바나바는 바울을 키우고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작은 도움, 한마디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막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 한마디로 평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남 살리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남의 꿈을 이루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이 남 살리는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남 살릴 때 내가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창하겠습니다. 배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듣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누는 자로 살겠습니다. 꿈을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듣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매년 돌아오는 스승의 주일, 아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배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주변에 나도 심는 씨를 뿌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얘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평생 듣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듣는 자로 살게.